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자, 갑니다. 추위가 한풀 꺾이고 따뜻한 봄이 오는 3월입니다. 봄이면 생각나는 노래들이 있죠. 그중 대표적인 노래가 매년 인기를 얻어 벚꽃 연금이라고도 하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있습니다. 버스커버스커는 슈퍼스타K라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인지도를 얻어 유명해진 그룹인데요. 거리버스킹을 하던 젊은 청년들의 음악이 시간이 지나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김하사 수다파 시즌4 3부에서는 음악도 업이 될 수 있는 세상이란 주제로 2015년 창작 컨텐츠의 시장 분석과 문제 해결 모색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기획자와 마케터가 함께 듣고 수다 떠는 김하사 수다파입니다.
수다팟.
안녕하세요. 김하사 수다팟 DJ 시몽입니다. 무수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대중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지도가 생기는 뮤지션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대에 서고 싶지만 사실은 설 수 있는 무대도 한정되어 있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꿈이 좌절되기도 하는데요. 예술은 단순히 배고픈 직업일까요? 예술도 예술가들의 인식 전환과 인프라가 마련되면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지속 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자,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과연 음악 시장의 구조 변화는 어떨까요? 시장 변화라는 소비 측면에서 보면 1999년 모바일 시장이 등장하면서 기존 음악 중심에서 음원 중심으로 음악 산업 구조가 변화되었습니다. 주 소비층인 청소년 및 대학생층이 벨소리와 컬러링을 소비하면서 새로운 모바일 시장이 생겨났는데요. 2001년에는 인터넷 시장에 본격적으로 음악 산업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휴대 단말기 보급률, 세계적인 MP3 제조 기술 등으로 온라인 음악 시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후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음반 시장은 추락하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2005년 저작권법을 발효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불법 다운로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통이라는 생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음원 사이트가 약 40%의 수익을 가져가고 대형 유통사까지 같이 하는 사이트의 경우 최대 약 51%의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제작자가 가져가는 몫은 약 30%입니다. 그 이유가 음원에 대한 가격 경쟁이 음악 권리자를 위하기보다는 음원 서비스 사이트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음악 가격 자체도 저렴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원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하고 스트리밍이나 묶음 상품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가격이 더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묶음 상품이란 30곡 다운로드 플러스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노래 한 곡의 다운로드 가격이 600원인데 묶음 상품으로 판매되는 음원은 할인율이 적용되면서 60원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출처는 바른음원유통협동조합의 내용을 취합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현업 종사자분들의 평인데요. 시장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한다면 어떨까요? 김하사 팟캐스트 시즌4 3부에서는 예술가들도 기획자 마케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실 분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지속가능한 음악을 꿈꾸며 뮤지션의 음악 비즈니스를 돕고 있는 프로테어먼트 PTM의 송준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네, 안녕하세요, 송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아, 예, 괜찮아요. 근데 예, 라디오 방송 처음이라 가지고 조금 긴장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송 대표님 뵙기 전에 예.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예. 아, 이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해서 이렇게 모 프로그램에서 출연하셨던 좀 내용들을 봤었는데 리얼이었나요, 그게?
예, 리얼이죠. 연출했으면 아마 더 프로그램이 더 재밌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김하사 수다팟도 리얼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준호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지속 가능한 음악을 꿈꾸는 뮤직 비즈니스 그룹 프로처먼트 PTM 대표 맡고 있는 송준호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하신 지속 가능한 음악을 꿈꾸며 뮤지션의 음악 비즈니스를 돕고 있다 혹은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또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현재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로 처음에 시작했고요. 정식으로 사업자는 이제 3년차 되는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프로추어먼트는 처음 시작은 왜 음악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쌍수를 들고 말릴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배경 없이 재능만으로도 이 사람들의 재능을 잘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비즈니스였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뮤지션들의 음악을 계속 좀 할 수 있도록 돕는 비즈니스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공연을 기획한다든가 뭐 연결하는 일들부터 뮤지션분들이 조금 더 그 자신의 음악을 창작하는 영역 외에 다양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마케팅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고 있기도 하고요. 올해부터는 음악하시는 분들의 좀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영역을 조금 더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뭐 플랫폼을 좀 기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것저것 많이 하네요. 보니까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러게요. 바쁘신 것 같은데 뭐 하루 24시간 주로 어떻게 생활하세요?
낮에는 뮤지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을 위해서 그런 미팅 자리하고 저녁엔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자고.
네. 밤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 송 대표님도 어떤 음악 대한 꿈이 좀 있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왜 음악한다 그러면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했다고도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고요. 저는 좀 용기가 없어서 환경 탓하면서 저는 포기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 꿈을 포기한 지 뭐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혀 뭐 나아진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도 굉장히 공감하라고 나도 그랬었는데 후배들, 동생들한테는 조금 더 다른 것들, 좀 더 나은 환경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었죠.
초기에 그 생각의 기반이 어떻게 보면은 김하사가 선한 기획과 긍정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겠다라는 약간 그런 비전 선언문 같은 거를 2015년 총회 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코드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 때는 사실은 굉장히 끼어있는 세대잖아요. 베이비붐 세대랑 스마트 피플 세대에 끼어있기 때문에 길을 걸어다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과거에도 머물러 있고 현재에도 머물러 있으며 미래에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음악 또는 뭐 예술가들 여러 가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분들 또한 과거로부터의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또 다시 재해석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에 대한 좀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까 전에 어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얘기해 주셨는데 프로티어먼트 성장 과정과 핵심 요소들도 좀 궁금해요.
아직 뭐 그렇게 크게 성장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예, 성장 과정이나 뭐 핵심 요소까지 하기엔 조금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운이 좋았었던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 무엇보다 첫 시작 자체가 일반 다른 뭐 사업이라든가 비즈니스처럼 단순히 뭐 경영학과에서 가르치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 시작하진 않았던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전 아직도 장사가 아니라 사업이라는 거는 뭔가 좀 더 세상에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예,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적인 아이디어로 풀어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차 때 저희가 가졌던 그 문제의식은 지금도 동일한데 해결하는 방법이 계속 좀 디벨롭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뭐 기존의 소속사나 이런 것들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좀 대안적인 걸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는 소속의 개념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소속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PTM과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PTM 협력 뮤지션들로 좀 네트워킹을 맺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그런 뮤지션들과 같이 관계를 맺고 재밌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었고, 그러던 과정 중에 뭐 지금 또 잘 알려진 악동뮤지션 같은 친구들도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선 너무 귀엽고 괜찮아서 연락을 해서 다 같이 만나서 같이 공연도 하고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K-POP 스타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또 굉장히 또 유명해진 친구가 또 되었고, 뮤지션과 계약 관계, 이렇게 갑을 관계라기보다는 파트너십,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는 관계라는 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초기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악동 뮤지션 분들은 어떻게 연락을 취하셨어요?
처음에 그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진짜 다 뒤졌어요. 온라인 서칭을 하고 다 검색을 해서, 처음에 연락이 닿았던 분이 악동 뮤지션 이모님이었어요.
이모님.
그래서 이모님을 통해서 이제 수현이 찬혁이 연락하게 되고, 부모님이랑 같이 만났어요. 첫 자리에. 예, 용산역의 모 패스트푸드점에서 저희 다섯 명이 앉아서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 그때 되게 저는 수현이 찬혁이도 굉장히 인상 깊었지만, 일단 뭐 수현이가 동생이라는 사실을 일단 첫 번째 놀랐고, 그리고 아버님이 굉장히 되게 마인드나 이런 게 되게 좀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PTM이 지향하는 바에도 굉장히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상 저희 이전에도 뭐 앨범을 내자라는 제의도 있었는데 다 거절하셨는데, 되게 좀 저희가 또 그 당시에 대학생 신분이었고 뭔가 좀 문제 해결 의식이 조금 더 공감을 많이 좀 응원을 많이 좀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들 잘 맡겨주셔가지고 재밌게 지냈었죠.
몇 년 전인가요?
그때 2012년도.
2012년도. 예. 와, 그러면 지금 2015년도니까 대략 약 3년 사이에 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죠.
오, 대단한데요. 악동 뮤지션 이야기에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션을 발굴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 발굴 루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저희가 많이 찾아다녔어요. 직접 뭐 홍대라든가 한강이라든가 버스킹하는 곳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괜찮으신 분들한테 명함도 드리고, 그렇게 한 팀 두 팀 이렇게 모이다가 온라인으로도 많이 모객을 했었고요. 또 저희랑 함께 하시던 분들이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소개로 그렇게 확장되는 경우도 많았고, 아니면 저희가 올리는 어떤 뭐 공연 무대라든가 이런 거에 또 많이 또 지원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예, 뮤지션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죠. 네.
그래서 현재 총 몇 팀의 뮤지션 분들과 이제 협업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안 그래도 올 초에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한 200여 팀?
우와, 진짜요?
예, 거기엔 뭐 음악뿐만 아니라 뭐 퍼포먼스 팀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계세요.
오, 좋은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지속 가능한 음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조작적 정의가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1년차 때는 그냥 무명 뮤지션을 유명 뮤지션, 어떻게 보면 연예인으로 만드는, 그게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종의 디딤돌 역할. 그래서 소속사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장르, 그런 쪽에 뭔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많이 노출을 시켜서 이들을 메이저 시장으로 올리자라는 게 목표였는데, 어떻게 보면 뭐 100% 저희 힘은 아니지만 악동 뮤지션 같은 친구들은 굉장히 거기에 부합하는 사례로 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악동 뮤지션 친구들이 그렇게 되고 나서 저는 되게 고민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어떤 고민이요?
굉장히 많은 팀들과 협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악동 뮤지션 한 팀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사회 구조라든가 이런 경제 논리 이런 것 때문에 모두가 다 열심히 한다고 모두가 다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가 작용하니까.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2년차, 3년차 때부터는 미션 자체가 바뀌었어요. 디딤돌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무명 뮤지션과 유명 뮤지션, 이렇게 두 계층이 아니라 중간층을 만들어야겠다. TV에 나오지 않더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연봉 4천만 원, 5천만 원, 4인 가족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그런 중산층 뮤지션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미션이 저희한테 지금 가장 큰 그런 목표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음악이라는 거는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경제적인 것으로도 또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
꿈과 현실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예, 꿈과 현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시킬까,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김하사도 온라인 플랫폼을 또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 보기 힘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밸런스를 맞추면 사실은 가상 공간이 됐든 현실 공간이 됐든 전혀 이질적이지 않고 편안하게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꿈은 누군가는 그 이상적인 거 아니냐, 너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럼 밥은 어떻게 벌어먹고 살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들. 근데 그게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는 분명 의식주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꿈이나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포기하고 산다면 밥은 배불리 채워서 먹고 살겠지만 정신적으로 불행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고객과 연결되는 뭐 중개 수수료, 뭐 유통의 과정, 그 서비스를 생략한다면 뮤지션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중개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유통이라든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창작자, 즉 생산자한테 좀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은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영원할 것 같지는 않아요. IT라는 게 계속 발전하고 있고, 예전에는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은 내 공연 무대를 찾을 수도 없고 앨범을 낼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공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상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예 없다고는 못하거든요. 아예 없앨 수도 없고, 대신 모두가 좀 공정하게 가는 방향이 좀 맞지 않을까.
저희가 어떠한 제품을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적으로 제품이 구현이 되면 그 구현된 제품을 소비자가 받아서 사용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연결 매체를 또 해주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음악 시장에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레이블이라든지 대형 기획사라든지 유통시장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그냥 간단하게 뭐 한 밴드가 음원을 내는 과정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열심히 이제 돈을 모으죠. 음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밴드가 열심히 활동해서 거리 공연도 하고 공연도 뛰고 해서 돈을 많이 모으면 그걸로 이제 작업에 들어가죠. 레코딩 작업에 들어가고 녹음, 믹싱이라든가 마스터링의 작업을 들어가게 되면은 음원이 완성되잖아요. 거기에도 일단 비용이 또 발생하고, 음원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냥 유통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유통 채널도 또 알아봐야 되니까 일단은 앨범 자켓 디자인도 도움을 받아서 또 만들고, CD는 선택이에요. 앨범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그건 선택인데, 디지털 유통만을 좀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유통사들한테 이제 그런 걸 좀 뿌리죠. 중간 유통사들한테 그런 것들을 신청을 하면 그 유통사에서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뭐 그런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같은데 전부 다 스프레드 해주는,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그들의 음악을 스트리밍이라든가 다운로드를 듣게 되면 거기에 따른 뭐 음원 요율에 맞게 수익들이 뮤지션한테 돌아가는 구조, 이게 전반적인 한 사이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이클의 순서들이 있는데, 절차들이 있고, 보통 한 그룹, 뭐 뮤지션이 음반을 내고 그 음악이 대중에게 퍼지기까지가 기간이 대략 뭐 빠르면 어느 정도, 뭐 길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물론 좀 편차가 좀 있겠지만.
되게 이거는 진짜 대중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아티스트가 만족할 만한 음원과 자켓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게 다 준비가 된 상황이라면은 사실상 뭐 일반 유통을 시키는 데는 한 달도 채 안 걸리죠. 그 스케줄을 봤을 때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거다 그러면 되게 유통 같은 경우에는 금방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거꾸로 그 작업 기간들이 길어지는 부분은 앞단의 과정들인 거죠. 내가 만족할 만큼 내 곡이 좋은가부터 어떻게 또 편곡을 할까, 그리고 녹음을 하는데 연주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아니면 스튜디오 환경이라든가 그런 엔지니어분과 좀 궁합이 안 맞는다든가 나온 결과물이 내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또 재녹음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준비 과정이 또 길어지면 또 한없이 길어질 수 있는, 아무래도 창작물이고 예술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자기가 만족을 해야 이 결과물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뭐 레이블, 대형 기획사, 이러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곳들이 모든 뮤지션 분들에게 또 다 기회가 허용이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음악에만 매진하고 싶은데 내가 때론 영업도 해야 되고 자켓 디자이너도 구해야 되고, 사실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음악을 또 만들기 위해서 알바도 해서 돈도 모아야 되고, 음악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음악의 외적인 거 다른 부분으로 대부분 돈을 많이 벌죠. 조금 수강생이 있다 그러면 가외식으로 해서 레슨식으로 해서도 이제 벌으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이제 다른 일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저희 기마사에서도 1% 사회가치 창출 프로젝트라 그래서 작년에 뮤지션을 위한 마케팅 재능하는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었죠. 그때 저희 또 프루트에먼트 송 대표님과 그리고 뮤직킹에 계시는 저희 또 대표님과 같이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떠올려 보면은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송 대표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순간이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처음과 끝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처음은 너무 그들끼리도 굉장히 어색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듯한 그런 거였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공연하고 이제 발표를 같이 가졌었는데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꽤 끈끈한 유대가 생긴 것 같아서 그 마지막이 굉장히 전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마지막 저희 토크 콘서트 했을 때
공연했을 때
강렬했죠. 저희가 MT도 가긴 했지만 MT 가셔서 전 붙이시고 이제 설거지하고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페브리즈 아직도 저한테 있거든요.
제 거 좀 빨리 좀 돌려주세요.
항상 챙긴다는 게 계속 잊고 있어요. 중국 가기 전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마제페에서도 처음에 뮤지션 분들이 기획자나 이제 마케터 분들을 대하는 그런 어떤 느낌, 그리고 기획자나 마케터 분들도 이 뮤지션을 대하는 어떤 느낌들이 사실은 굉장히 뭔가 물과 기름처럼 잘 배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서로 어색했겠죠. 근데 대부분 이 참여하셨던 뮤지션 분들 말고 재능하는 자 분들 중에서도 음악을 좀 하셨던 분들도 사실 계셨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한번 품평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획자나 마케터는 이런 획일화된 어떤 책상이나 의자나 어떤 이제 공간에서 그런 곳에서 세미나를 듣고 강의를 듣고 뭔가 배우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일상생활적인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하지만 뮤지션 분들은 술 마시면서도 얘기도 하고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또 막 자기 아이디어도 얘기를 하고 뭔가를 좀 이렇게 배우고 하는데 다른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송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이 예술가들 그리고 음악가들도 기획자나 마케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과연 이 뮤지션 분들의 어떠한 기획과 마케팅을 대하는 태도나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깝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안 되는 일은 없지만 훈련으로 사실 되게 그게 버거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100은 아니라 염두를 하고 그냥 이 영역조차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마음만 먹으면 사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대중매체를 타지 않더라도 SNS라든가 지난주가 SNS 관련해서 또 방송을 또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이렇게 지난해를 한번 또 다시 청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센스. 네.
예, 그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과거처럼 매니지먼트라든가 레이블에 굳이 연연해 하지 않아도 내가 조금만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하듯이 이 잘 만든 음악을 알리는 영역 어떻게 하면 내 팬들을 더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내 노래를 들려줄 수 있지? 이런 관점에서 또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잘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 지금은 말이 안 되는 게 말 되는 세상이잖아요. 아프리카 방송하시는 분이 뭐 큰 신발 브랜드를 또 운영을 하시기도 하고 죽어있던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부활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진짜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니까 조금만 눈을 그런 쪽으로 돌리면은 마케팅이라든가 기획이라는 게 저는 멀리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똑같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고 문제인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거죠.
예. 좋습니다. 해외나 뭐 국내 어떠한 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가깝게는 잘 알고 있는 인디뮤지션들도 다 그게 전략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뭐 새해복이라는 노래로 찾아온 장기하 씨도 새해복 그 가사 자체도 요즘에 청년층한테 니네들은 안 되라고 얘기를 하고 니네들은 더 해야 되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으로도 충분해. 니네는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어.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좀 힘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 지금 사회 이슈와 동떨어지지 않고 현재 시대상을 또 담아내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그 앨범 아트라든가 뮤직비디오라든가 굉장히 재미있는 기획으로 다가가잖아요. 그런 게 일단 가장 뭐 최근에 제가 느꼈던 사례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분야를 예로 들자면은 단순히 이제는 그냥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전통적인 그런 기기라든가 IT 산업에서도 문화예술을 뗄래야 떼려 놓을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뭐에 관심 있는지도 봐야 되고 특히나 스마트 기기라든가 이런 쪽도 분명히 저는 결합되고 융합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 끝나신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네. 계속 듣고 있다가 녹을 놓고 있었어요.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방구석에서만 이렇게 쫙 뭐가 이렇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막 나와가지고 한 시대를 흐름을 바꿔놓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뮤지션 분들이 만들어내신 그 음악들을 일반 그 리스너들 듣는 사람들은 쉽게 클릭만 하거나 뭐만 딱 누르기만 하면 그냥 쉽게 들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냥 길 가다가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쉽게 편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노고나 그 과정들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떤 의식들 자체가.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해외의 또 문화랑도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 이유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법적인 문제도 분명히 좀 다르겠죠. 다를 거고 그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좀 활동하는 뮤지션이지만 해외 쪽으로도 더 알려져 있는 뮤지션이 있을 수도 있고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한국 뮤지션인데 반대로 한국에서 더 알려지는 경우도 있고 귀가 솔깃했던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매체나 방법들을 활용해서 막 넘나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한국, 해외 여러 가지 뭐 언어를 뛰어넘어서 싸이 같은 분들 보면은 초반에 그분이 그 한국에서 막 활동하시다가 그게 어디였죠? 채널이?
유튜브?
굉장히 붐업을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 것 중에 뭐 유튜브도 있을 수 있고 페이스북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자기 만약에 손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면 웹툰이라는 걸 또 활용해서 뮤지션들의 스토리를 좀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2015년에 뮤지션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대본에 없는 걸 물어보시는데 저는 콜라보레이션이요.
콜라보레이션.
네, 근데 그 콜라보가 단순히 뮤지션들끼리의 콜라보가 아니라 최근에 또 한편에서는 스타트업 열풍이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재밌는 솔루션들이라든가 아이템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재밌는 요청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문화예술 콘텐츠라는 것은 누구한테는 내가 그냥 평소에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창작물이지만 누구한테는 캐팅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수단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예술은 사람들을 되게 유하게 만들어주고 창의적인 그런 발상들을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다양한 그룹들 간의 그런 콜라보레이션 속에서 재밌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요.
네,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창작의 가치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창작의 가치요?
네.
글쎄 뭐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처음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거는 뮤지션들을 파트너라기보다는 도와주는 대상으로 처음에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생각을 되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들은 도와줘야 되는 대상도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컨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이거든요. 예술가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훌륭한 파트너십을 가져가면 비즈니스의 기회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해주시는 말씀 중에 야 니네들은 참 힘들겠다. 왜요? 야 나올 게 다 나왔잖아 지금. 예,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앞으로 우리 미래의 밥벌이는 저는 창작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그런 방향, 그런 흐름 속에서 예술가라는 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가치를 지금은 예술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아 어떻게 밥 먹고 살아 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지만 분명히 저는 향후에는 예술가들의 가치가 경제적인 가치나 사회적인 가치로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창작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의 경제 시스템도 중요한데 음반 시장의 인프라 조성과 경제적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현업에 있으면서 단순히 뭐 누구 하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가깝게는 일단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접근도 굉장히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주체들 그게 뭐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그룹들 간의 매칭이라든가 계속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할 거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도 뭐 신목님 외국 많이 나가셔 봤으니까 아시겠지만은 팁 문화가 굉장히 또 다르잖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동생은 무일푼으로 호주에 가서 혼자서 거리에서 마술하는 걸로 1년을 먹고 살았거든요. 그 친구는 아마 우리나라였으면 진짜 어렵겠죠. 그런 식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듯이 컨텐츠에 대해서 그 컨텐츠의 가치만큼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문화인식 수준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아직도 CD를 만들어요. 뮤지션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새로운 방식으로 음원이라는 것 자체를 팔고 또는 공연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형식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티스트가 뭐 방송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자기와 관련된 캐릭터 상품을 팔 수도 있을 거고 진짜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이 어렵다고 그 현실에 맞춰서 어렵다 어렵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흐름이 올 건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노력들이 좀 서로 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 기획이라는 글 안에 한자로 풀이를 해보면 사람 인자에 발짓자가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기획자란 발을 쫑긋 세워서 들어서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술가나 음악가나 뭐 뮤지션들이 이렇게 조금만 꿈틀을 들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내다보시면 정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세상에 좀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디2F 랩이라는 거를 현재 운영하고 계신다고 해요. D2F, Direct to Pen이라는 건데요. 요거 조금만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뭐 D2F는 저희가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고요. 이미 해외에서는 뭐 마케팅의 방법으로 그냥 공용화된 용어예요. 전통적으로 아티스트들이 팬한테 접근하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루트들이 있었는데 SNS라든가 이런 미디어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제는 뮤지션이 직접적으로 팬을 만들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팬들과 소통 좀 더 넘어서 팬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조들이 이미 전 세계에는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D2F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재밌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뮤지션들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냥 인지를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더 소개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좀 많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담론을 좀 형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포럼이에요.
포럼 형식이면은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뭐 뮤지션뿐만 아니라 뭐 관계자들 그리고 팬들, 즉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와서 관계도 맺고 이야기도 나누고.
저도 참여를 좀 해봤었는데 힙합사운드 서울 그리고 다이렉트 투 팬 이렇게 두 개를 참여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색적이면서 또 매력이 있었던 시간으로 전 아직도 기억을 해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네이버에 프로튜어먼트를 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지금은 잠깐 공사 중이고요. 거기 들어가시면 페이스북 페이지가 나와요. 페이스북에도 프로튜어먼트라고 치면은 저희 페이지가 나오니까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지속적으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행보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미션은 좀 경제적인 것 때문에 꿈이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건데 프로튜어먼트는 제가 잡은 첫 번째 감자거든요. 저는 사업가는 농부라고 생각을 해요. 감자를 잡으면 감자 농사를 지면 되고 쌀을 잡고 벼농사를 지면 되고 중요한 거는 그 농사 짓는 방법 메커니즘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실마리라도 찾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게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좀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예술가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비즈니스로서 어떻게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좀 더 좀 다가가고 싶고요. 가까운 계획으로는 일단 저희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까지 어려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저희부터 지속가능하게 살 수 있는, 저희도 지속가능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 고정적인 수익 모델도 계속 저희도 고민하고 자리를 잡아가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 올 한 해는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좀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말씀하셨던 D2FPO 랩이라든가 소파 사운즈라든가 그런 것들 좀 더 자리 잡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 쪽 내년에는 조금 더 구체화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되게 많네요 하는 일이. 그런 걸로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음악의 라이프 사이클이 급격하게 짧아지고 있습니다. 음악이 음악으로서 사람들에게 불리기보다는 단순히 소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음악의 가치가 하락되지 않도록 뮤지션들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듣는 우리, 리스너들의 인식 전환 또한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에 하는 일,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송준호 대표님과 함께 김하사 스타팟의 독특하지만 귀여운 2015년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의기양양 잘할 거야.
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하는 나와 마케팅하는 너야 팟캐스트로 무지개 됐어. 사탕보다 달콤한 수다 팟을 들어봐. 밀어 빠져나올 수 없어. 김하사 궁합을 나누지. 김하사 인생을 즐기지. 김하사 문제가 아니. 김하사 기대되지. 우리의 모습이 DJ 시몽의 김하사 수다팟. 21세기는 융합의 시대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쟁 상대는 애플이 아니라 스포츠 또는 헬스케어 전문 기업인 나이키이고, 현대자동차 상대는 폭스바겐이 아니라 정보기술 기업인 애플이다. 칼럼의 논설위원분이 말씀하셨던 그 문구가 기억이 나는데요.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산업 전반에 불고 있는 영역 파괴와 융합의 바람을 함축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전자산업과 헬스케어 산업이 불가분의 관계로 되면서 원격 진료 등의 실시간 건강을 관리하는 시대가 되고, 자동차는 정보통신기술을 만나며 무인운전 시대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한 가지 분야보다는 여러 분야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음악을 위해서도 예술가들은 자신의 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로 치환할 수 있는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실행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직접 기획자나 마케터가 되어서 관심을 가지며 홍보뿐만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5년 지식의 총량을 높여라 코너입니다. 지난 1부에서 소개했듯이 지식의 총량에 대해 새롭게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김하사 수다팟이 정의한 지식의 총량을 높이는 코너로 특정 부분의 분석이 아닌 재미 요소를 포함하거나 다양한 이슈 등 김하사 수다팟의 방식으로 풀이하여 기획자와 마케터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김하사 수다팟에서 전해주는 지식의 총량, 내 속 깊이 쏙쏙 흡수해보세요. 팀버튼 감독의 빅 아이즈, 예술가의 홍보,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가이손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상한 나라 앨리스 등 큰 눈과 창백한 얼굴의 주인공들이 기괴하면서 환상적인 작품들을 보여준 천재 감독 팀버튼의 영화로 빅 아이즈가 얼마 전에 개봉했는데요. 감독의 말로는 나의 작품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빅 아이즈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그려내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화가 마가렛 킨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 영화입니다. 195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딸과 생활하는 화가 마가렛이 우연히 만난 월터 킨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마가렛이 그린 독특한 그림인 빅 아이즈를 홍보와 마케팅에 능한 월터가 미술계에 팔기 시작하면서 빅 아이즈는 전 세계를 뒤흔드는 최고의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 딸 앞에서까지 빅 아이즈의 진짜 화가 행세를 하는 월터를 보며 마가렛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마가렛은 재판을 통해 그림에 숨겨진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실제 화가인 마가렛 킨의 남편 월터 킨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예술가로서 재능은 마가렛 킨보다 능하진 못했지만 홍보에 남다른 수완을 보여줬던 월터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미술시장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1959년 샌프란시스코의 킨 아트 갤러리를 열어 빅 아이즈 그림과 포스터 등을 파는 사업으로 시작해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시즌4 3부에서 수다로 이야기했던 이야기와 여러가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꽤 있는 듯 합니다. 출처는 네이버 영어 헤럴드 기사입니다. 김하사 팟캐스트가 선정한 핵심 키워드는 마케팅하는 예술가입니다. 김하사 수다팟에서는 협찬 또는 광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기획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을 검색해서 문의해주세요.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김하사 카페 왼쪽 카테고리에 있는 온에어 수다방에 올라온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 주파수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각의 주파수는 김하사 카페의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수다방에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팟캐스트라는 채널에서 전파하는 시간.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공유하고 싶은 멋진 명언, 설레는 일상, 다양한 축하 내용 등 모든 이야기를 남겨보세요. 그러면 김하사 수다팟이 모두 전파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생각의 주파수를 전해주셨을까요? 기획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닉네임 옥수영님.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요즘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 공부 중인데 교재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거나 응용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툴을 익혀나가는 과정도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제가 가진 아이디어들을 정리한 것도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상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디자인 계열 신입 포트폴리오를 보는 기준은 툴에 대한 능숙도와 아이디어입니다. 툴에 대한 이해도와 능숙도는 기본이므로 독특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포트폴리오가 더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툴은 잘된 디자임을 계속 따라해보시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조바심이 나긴 하겠지만 목표가 있으시다면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저희 김하사에는 기획자나 마케터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도 계십니다. 옥수연님께서는 디자인 쪽에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나 보는데요. 본인을 믿고 시작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생각 주파수입니다. 기획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닉네임 마스터원님. 팟캐스트 진단 프로그램 청취 중인데 재밌군요. 크크. 시몽님 사회센스도 굿. 저도 추후에 게스트로 기회된다면 하고 싶어요. 주제는 빅데이터 마케팅으로 시기는 이제 공부 시작했으니 먼 훗날. 크크. 아우 네 기억납니다 이분. 총회했을 때 굉장한 그 어떤 순발력 유머코드로 시선을 한 몸에 받으셨던 분인데요. 표현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오호 너무 감사합니다. 김하사 수다팟과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많이 애청해주세요. 진짜 저희 빅데이터 쪽 부분으로 모실 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생각의 주파수 사연으로 장점되신 옥수연님과 마스터원님께는 영어 실력을 쑥쑥 키울 수 있는 특별한 혜택 글로벌 21세기 인터넷 랭귀지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수강권은 김하사 쪽지로 전해드릴게요. 2015년 탄탄하게 준비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2월 28일에는 2015년 기획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첫 정모이자 김하사 운영 10년차인 정기총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7일 토요일에는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그려보는 의미 있는 시간, 마인드맵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은 시간으로 잘 운영이 됐습니다. 4월에는 다문화 가정 나눔 바자회, 5월에는 세미나, 그리고 6월에는 워크샵이 있으니 한 번쯤은 꼭 모든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의 실화를 다룬 이미테이션 게임이란 영화의 한 대사입니다. 지금은 방구석에서 혼자 무엇인가 구성하고 고민하고 있나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보 사회인이라고요? 지금은 힘도 없고 백도 없는 나약한 초파리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미래의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획자와 마케터가 듣고 수다 떠는 김하사 수다파 시즌4 3부를 마칩니다. 바잉!
예, 백분 토론이에요. 아, 왜 어려운 거 물어봐, 자꾸.
거기 아, 있죠, 거기에. 예. 예.